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온 피조세계를 다스릴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지한 인생들이기에 이 시간 다시 한 번 주의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의 산에답게 살고자 소원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통찰하여 주셔서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성 가운데 주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을 따라서 이 상황에서 건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설명하자면 율법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율법과 함께 은혜도 실체로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앞에서 무력했던 시대에서 율법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로 넘어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을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을 하자면 율법에 대하여 무력하고 죄 얽매여 살던 육에 대하여는 죽고 죄인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 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한 여자가 남편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가늠한 여인이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적법합니다. 바울은 이 예를 들어서 신자는 옛 남편에 비유되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율법 규정을 예로 들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된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처럼 율법 규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예가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일은 합법적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룬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두신 것도 그리고 그 율법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분도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래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율법의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바대로 구류 상태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빼내죠.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그 사람이 속박 상태에 있다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매매에서 벗어나는 합법적 절차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것이지 단지 비근한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이 예를 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자에게 장가드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 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졌다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는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물론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6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율법만 주어진 과거에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 지을 욕망이 생겨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현된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율법의 매임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율법이 들어왔지만 죄만 더했던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통해서 알리신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된 거죠.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더 벗어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위한 자유냐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벗어났으면 바꿔 말해서 한 남편에게서 벗어났으면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 물론 그것이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정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6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소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성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 7장 7절부터 8장 1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는 말씀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8장 11절을 보시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부터 8장 11절까지 성령 안의 삶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육신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육에 거한다, 육신 안에 있다, 함축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육신 안에 있는 상태에서 성령 안에 있는 상태로의 변화, 다시 말해서 죄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상태로의 전이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 아래 속하기 전의 상태, 육적 상태, 육에 속해서 죄 지배를 받는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육적 상태에서 경험하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절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육적 상태에 있을 때는 율법이 주어져도 율법으로 인해서 죄 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한 계명이 들어왔는데 거룩한 계명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부끄럽고 악한 욕망이 솟구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면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정상적이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목적 이 달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계명이 주어졌으니 주어진 그 계명의 결과로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 자체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육적 상태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게도 선한 율법이 들어왔는데 죄 위에 죄를 하나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바대로 선과 의를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이 죄악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죄만 짓게 한다면 이거 율법 자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상태에 대한 반성을 하기보다 우리 안에 들어온 율법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보아서 본질을 판단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열매를 맺었다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문제를 두지 않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이 주된 원인은 우리 자신인데 율법에다가 책임을 물으면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율법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질문이 율법이 죄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습니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미룰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모님에게 대어 들어보세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그 명령을 아직 아예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런 면에서 이런 추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율법의 원칙은 불변이고 율법의 요구는 의롭습니다. 율법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율법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다면 율법이 들어왔는데 왜 죄를 짓게 되지?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도덕적 구속력이 지금도 유효한데 탓을 우리의 상태, 우리 영적 상태를 탓하지 않고 율법 자체를 탓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계명과 율법, 율법과 계명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12절에서도 율법, 계명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대로 율법과 계명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국민학교, 요즘에 초등학교로 와가지만 바른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른생활. 바른생활의 내용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줄 서고 착하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주어졌어요. 그 내용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악해요. 거짓말합니다. 진실이 가려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실체적 진실이라는 표현까지 동원이 됩니까? 진실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에 언론 기사를 다 보세요. 실체적 진실이라 써놨어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죄의 증거들 다 없애버리니까 실체적 진실 자체를 규명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서 뭐 포렌식 조사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압수해와가지고 그것을 다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면 그런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이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닌 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지 법이 죄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어떻게 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비난받아야 될 것은 죄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20절에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바로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손인형이죠. 손인형. 만약에 손인형이 외설적인 동작을 막 한다고 해봅시다. 뭐 욕을 한다든지 하여튼 손으로 뭐 욕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형 자체를 욕하느냐면 인형 자체를 욕하지 않고 그 인형을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욕합니다.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의 손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인형을 조종한 사람이지 인형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결론적으로 악한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율법이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율법이 죄를 낳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과 죄를 동일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는 그것을 조정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한 능력, 세력, 그것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실정법을 위반한 것, 그래서 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뭐 이런 것들 보통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행된 죄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죄는 실행된 죄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흐름 가운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율법이 오히려 죄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 이상한 현상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익히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함으로 이런 상 가운데 자기가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복음의 해결책을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이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율법은 죄를 알게 되는 것부터 시작된다. 죄송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이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선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니 율법 자체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겠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도덕적 양심도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은 우선 죄를 알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이 내용을 개인적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면 모든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을 지칭하기 원할 때 1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w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에 우리와 나를 번갈아 사용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하면서 우리는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도 사용하지만 나라고 하는 단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으로 가보셔도 나라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이 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을 사용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신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자들은 다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 한 개인이 율법과 씨름한 결과를 서술한 내용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신자들의 상황,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 일반적인 신자들이 경험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를 썼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4절,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말했죠. 그죠? 우리가 그랬다가 곧바로 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닌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경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전제로 다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없었던 죄가 생겨난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니 없던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생산해낸 게 아니고 있던 죄를 죄로 드러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바울은 왜 하고 많은 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예로 들었는가? 다른 계명보다 죄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명이기 때문이죠.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살펴보세요. 이웃사랑의 계명은 마지막 열 번째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니까 도둑질하죠. 이웃의 아내를 탐하니까 간음하죠. 이웃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더 기뻐하니까 거짓 증거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데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많이라는 말은요, 좀 더 많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한대로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정말로 필요한 물건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건을 가린다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요? 제 아내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교제했는데 그 성도님은 옷을 한 세 벌 정도 딱 두고 새로운 옷을 사면 오래 입다가 오래 입은 옷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딱 두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몇 벌만 필요하면 되죠? 항상 세 번이면 돼요. 사실 한철 날 때 한 세 벌 정도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몇 벌이나 있나요? 그리고 이런저런 물건들, 뭐 영양제, 뭐 전자제품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실 저도 여기에 저촉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우유 거품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서 아, 라떼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샀는데요. 한 번 하고 그냥 처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강요하지요?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 너는 여전히 모자란다. 여전히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SNS에 들어가가지고 G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페북에 어떻게 알고 내가 검색한 물건을 탁 먼저 보여주죠. 그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 자체를 바울이 모르고 있다가 알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던 율법 교사예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왜 몰랐겠습니까? 계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생을 얻으러 온 청년에게 주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자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죠? 아, 그런 계명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미 계명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영생에서 멀어지고 말았죠?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주셨는데 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근거와 수단으로만 삼았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만 삼았으니 죄가 죄로 드러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버전의 천례옥정을 보면 먼지가 자욱한 방에서 어떤 사람이 빗자루로 방을 쓸다가 먼지를 일으키는 장면이 있죠. 그죠? 그때 빗자루는 율법을 상징하고 먼지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빗자루가 먼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있던 먼지를 확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감추어져 있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율법이 온 후로부터는 죄와 율법이 맞닥뜨려지게 되고 그때는 죄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는 이 말씀에서 율법이 없으면이라는 이 말을 율법이 실제로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까지 다 율법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죠. 십계명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죄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빗자루처럼 먼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죄는 활성화되지 않죠. 잠들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말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들어 있던 죄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 잠자기 모드. 그죠? 잠자기 모드 딱 해놨다가 탁 치면 컴퓨터가 깨죠.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죄의 존재와 그 실체를 실제로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리를 깨닫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죠. 아, 저는 뭐 모르겠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예, 물론 뭐 한편 강도처럼 그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면 참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식하게 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 살인, 간음 등등 이런 범죄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단순한 실행죄가 아닙니다.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탐심을 이루었다. 탐심을 이루게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어떤 죄를 지금 말하고 있죠. 9절에는 죄를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났다, 뭐 죽었다 이런 표현들, 욕심을 이루게 만든다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무슨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 앉아있는 정체하는 무엇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살아 움직이고 대단한 세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해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뭘 지향합니다. 그거하지 않으면 타는 목마름을 느껴요. 거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서면 또 거짓을 또 하고 싶어요. 하면 또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게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상태예요. 육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죄라고 하면 율법은 이런 것이니까 행하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의식 안에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실행할 거예요. 그런데 왜 실행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남아 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속에서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무엇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오히려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하는 것만 오히려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 지을 마음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는 악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웬만큼 그래도 남보다는 다소 나는 착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기막힌 죄인데 악한 죄예요. 불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면 기막힌 제의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안 돼! 라고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제의를 받아 가능하면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나지요? 인간의 마음 속에 죄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의지, 그럴 생각, 욕구 자체가 없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그 당장 거절할 것입니다. 왜 그렇지 못하냐? 그 성향에 맞는 것이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 나쁜 것과 짝을 맺을 수 있는 게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고 싶거든요. 자석처럼.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죄다, 이런 것은 선이다라고 밝히 우리에게 증가하는 율법이 들어오면 왜 죽은 듯이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그 죄가 왜 활성화되나요? 근데 왜 살아 움직입니까? 왜 죄가 막 살아 움직입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뭐 별로 어떤 일을 할 의지도 없었는데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뭘 본다든지 어떤 정보를 읽는다든지 그러면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왜 그런 마음이 막 살아 움직이죠? 율법과 율법의 요구를 몰랐을 때는 죄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아울러 선이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고 율법의 의무를 짊어지게 되고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되면 마치 거울이 우리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식하기 전에는 죄라는 것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그냥 가정도 평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가정 안에 있잖아요. 그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가정은 평안했어요. 뭐 별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족 구성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평지풍파가 일어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게 다가 아니구나. 그저 먹고 사는 거, 자식 키우고 뭐 사업하고 이런 게 인생의 삶에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궁극적 가치와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죄다라고 하고 규정하는 율법이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식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상태가 좋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소원하게 될 것인데 육적 상태에 있다 보니 탐심이라는 죄를 오히려 충동질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개인의 경험처럼 말하는데 자기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고 육적인 상태에 있는 모든 보편적 신자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우리가 다 지켜야 했습니다라고 다짐했죠? 그런데 정작 시내산에서 떠날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다가 결국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비슷하죠. 아담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죠. 근데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똑같이 대입될 수는 없는 것은 아담은 원죄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것은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죄가 잠복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자 잠복되어 있었던 죄가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율법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우리 집에 경보장치를 하나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비업체에다가 우리 집에 와서 경보장치를 곳곳에 부착해 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약속된 날이 이르러 경비업체의 주인이 왔는데 그날 마침 주인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대신 부탁을 해서 오늘 몇 시에 경비업체 직원이 올 것이니까 그분을 좀 맞아들여 주시고 현관에서 맞아들여 주시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장치를 해야 될지 좀 안내를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해서 이 이웃집 사람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비업체 직원이 경보 장치를 부착하고 갔습니다. 며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이웃집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구해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옆집에서 자신이 경보장치를 달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집에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경보장치를 붙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이웃집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죠. 그죠? 예.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경보장치가 어디 있고 어디에 부착되었고 그 집에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훔치게 만든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친 것은 그 사람 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를 짓게 된 것에 대해서 율법 탓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런 탓을 자꾸 해요. 율법주의다. 너무 엄격하다. 너무 엄밀하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지 말씀대로 사는 게 율법주의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없어도 우리 양심에 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가 뭔지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양심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양심하고 율법하고 똑같아요? 다릅니다. 대륙마다 달라요. 중국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유럽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일본 사람의 양심이 다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라면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 안에 그 죄가 살아 역사해서 온갖 죄악을 이루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죽게 돼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일종의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율법이 우리 안에 더 깊이 깨달아질 때 영생에 이를 것을 명하는 그 율법이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이 우리로 정죄받아서 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래 의도와는 왜 정반대되는 이 결과가 나타나는가?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고 율법을 지켜행하면 죽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요.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율법을 지켜행하는 길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면 그는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율법이 그 의도와는 정반대로 우리와 이금 정죄받아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사탄이 뱀이 속였습니다. 그 계명을 근거로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따먹으면 산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속임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죄는 통치자에 비유된다 그랬죠. 죄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속임과 강압이라 그랬죠. 우리를 속여요. 우리 지성 안에서 그 정도면 되었지. 아, 그 참 괜찮구나. 아, 되겠구나.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뭐 이런 식의 우리 안에서 이성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 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는 내어주고 요거 하나만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혹은 한 번만 하고 하지 말자.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한 번 죄를 범하면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생겨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달복달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왜 우리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선한 율법을 악용해서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도록 하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왔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육에 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두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사망과 죽음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니냐, 율법 자체는.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괜시리 율법과 맞닥뜨려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으니 참 후회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함을 몰랐더라면 양심에 이런 가책감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죄도 짓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을 가질 수 있겠죠. 과연 그럼 율법이 부정적인 것인가? 물론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결과를 양산에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죄가 우리 안의 역사에서 거룩한 율법을 이용해서 온갖 죄악된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죄라고 하는 실상, 죄의 정체를 명백히 드러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죠? 죄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솔깃합니다. 짤이 달 거라 그래요. 한 번 하고 말지. 두 번 하면 이제 세 번이다. 세 번만 하고 말자.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때로는 파탄나기도 하고 한 개인의 인생도 끝장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처절하게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알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이런 상태에 처하도록 만들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효과, 죄의 실상을 더 분명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가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비참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율법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예를 드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전 설교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이 뭐 어렵다 그러시니까 빡빡하다 그러시니까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CT 촬영 아시죠? 암에 걸리죠? CT 촬영을 했습니다. 모종에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 단층 촬영기가 없던 암을 만들어냈나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그걸 자주 검사하면 뭐 암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뭐 합디다마는 처음 어쨌든 단층 촬영기로 촬영해서 암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CT 촬영기가 암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율법은 있던 죄 질병을 드러낸 것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율법이 아니고 죄고 육적 성품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육적 성품은 불신자 안에도 역사하지만요. 우리 안에도 역사해요. 우리 안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 성품이 신잔에 존재하는 새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갈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육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결단력, 의지력, 뭐 이성 고등한 이성, 도덕적 감각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바울이 사실은 말하고 싶어서 육적 성품 안에 있는 상태, 죄가 우리의 역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7장의 말씀을 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런 상태를 우선 잘 깨달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육에 속한 상태, 죄가 우리 안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고하며 교만하고 나 정도 살면 되었지 어느 정도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용적인 교만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가 얼마나 열악하고 완고하고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존재인지에 대한 상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죄를 결국은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죄된 실상, 우리의 영적 실체를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율법을 죄라고 치부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율법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쓸 수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우리의 상태를 비춰봐야 될 것이요, 이런 상태로 더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 말씀을 그저 읽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이런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된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의 깊은 뜻들을 헤아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부록 38편을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